사무엘상 11장 4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세에게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지껏 좀 말씀을 본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사울이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왕으로 뽑힘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왕으로 뽑혔지만 곧장 통치 행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각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 실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1장에 나오는 전쟁 사건입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져서 이때 사울이 실제로 왕으로서 처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건이 전개가 되죠. 이 모든 모습들이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전개가 되었는데 어제 첫 번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난 거였죠. 암몬 사람 나아스가 길라냐베스를 그래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 전쟁이 벌어졌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왕도 있고 또 사사도 있고 이렇게 다 좋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생겨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전쟁 같은 상황이 왜 생겼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목적을 잘 파악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 참 불행하게도 길라자베스 사람들은 이 전쟁을 만났을 때 불신앙으로 다 반응을 했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패배하고 식민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이 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불신앙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오늘 그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4절, 5절에서는 사울이 그 소식을 듣는 내용, 그리고 6절부터 8절은 거기에 대해서 사울이 행동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라다베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냈죠. 근데 그 전령들이 한 곳만 간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다 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기브아에 온 거죠.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기브아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왕이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 곳에 보내다가 여기에도 어쩌다 보니 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령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브아에 있던 백성들이 다 소리를 높여서 울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성통곡을 한 거죠. 왜 대성통곡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길라냐베스만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브아 지역 사람들도 우리도 다 망했구나. 우리도 이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겠구나. 우리도 식민지가 되고 노예가 되겠구나. 그것은 다 대성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지만 참 슬픈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불신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왕으로 선택받은 사울이 함께하고 있는데 사울이 같이 살고 있던 그 지역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거죠. 사울을 메시아로서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도 다 함께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라냐베스 사람들이나 기브아 사람들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앙으로 반응하기 다 매한가지여서 전쟁을 만나니까 다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리고 불신앙으로 이것저것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사울은 참 천하태평이죠.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것도 보면 마침 이렇게 돼 있죠. 우연히 들은 것처럼 돼 있지만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소식을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는지를 이제 물었고 그래서 암몬사람 나아세가 했던 말, 길라 야빗 사람들이 전해준 말, 이런 내용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드디어 사울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부터가 진짜 11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6절부터 8절인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쟁 소식을 듣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사울은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대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암몬 사람 나아세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한결의 소, 그러니까 두 마리 소를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칼로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나서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이렇게 큰 덩어리로 탁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어리로 몇 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를 잡아가지고서 죽여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7절에 보면 전령들의 손으로, 전령들의 손에다 맡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령들은 어떤 전령이냐면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서 길랏 야베스의 상황을 알려주려고 했던 전령들이죠. 그러니까 이 전령들이 도착하면 그 도착한 지역 사람들은 아마 지금 기브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 대성통곡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사울이 전하려고 하는 말들을 이 전령들이 가서 전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다 이 전령들에게 이 고깃덩어리를 다 들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나와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가서 너희의 소들을 다 이와 같이 죽여서 다 각을 들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이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본문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은 예전에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심령이 변화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사무엘서가 그렇게 기록했죠. 이미 그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게끔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농사짓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사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를 만나게 되니까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게끔 하신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직분을 받았을 때에도 은혜를 받고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하죠. 예전과 다른 모습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전쟁이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을 당해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고 직분을 받고 그런 다음엔 메시아의 마음을, 메시아의 품성을, 메시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첫 번째 명령은 기회를 보아서 행동을 하라. 두 번째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기회를 만난 거죠. 자기가 직분을 받은 것, 기름 부음 받은 것, 메시아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행동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직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상황에서 용기를 내고 담대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백성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7절 뒷부분입니다. 7절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8절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전령들에게 다 고깃덩어리를 들려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한 사람처럼 다 나온 거예요. 사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스갯소리처럼 남학생들에게, 군대에 가야 될 형제들에게, 야,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면 10중 8구는 도망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전쟁터에 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대성통곡하고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있을까 이러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을 통해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 한 사람처럼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하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사람처럼 나올 수 있었는가? 여기도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울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저 사람의 말에 따르고 순종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백성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표현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사울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다 한 사람처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했던 행동도 참 보면 사울과 마찬가지여서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백성들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죠. 예전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그런 마음을 듣거나 품어본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행동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이전에도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보았잖아요. 사울이 뽑혔다는 것도 보았잖아요. 그래도 사울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울 앞에 나온 이스라엘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30만 명, 유다에서만 3만 명, 합치면 33만 명이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왔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장정의 숫자를 셌을 때에 헤아렸을 때 약 6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원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이 지금 사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반수를 넘어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사울을 도와서 나라를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전쟁터에 나온 거예요. 결국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역전이 되는, 다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건 아니면 성도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거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게 참 무위로 돌아가거나 아무 유익을 거두지 못할 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듣는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게 하셨으니까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대성통곡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살 길이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사울이 듣게 하셨고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백성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왕은 왕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두 가지 정반대 모습을 우리가 이 상황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은 이스라엘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암문족속과 나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만든 것이죠. 사람들이, 원수가, 대적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과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신앙인조차도 처음에는 다 이 모든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보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이 지금 본문 안에 있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대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죽겠다고 현실만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해서 구원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 본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끔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고 선생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고 직분자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원수와 대적은 눈앞에는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만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만나건 그것이 전쟁만큼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났을 때 처음에 대성통곡하다가 직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전쟁에 임하고 구원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이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사람,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 받아 누리는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사울처럼 믿음으로 다른 백성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또 백성들처럼 누군가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할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을 가지고 전쟁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며 슬퍼하고 낙담하고 대성통곡할 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잠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베푸실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갈 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의 담대함으로 잘 나아가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현실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